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국가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신의 세계와 전통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보존하며 국가를 세워나갑니다.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도 역사는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로부터 근대 유대인에 이르기까지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순환의 역사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수많은 체험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요단 강가에 섰을 때에 물을 가르시고 육지처럼 걷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에 세 명의 히브리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이런 사건들은 히브리 민족이 당할 시련과 고난과 박해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이 본문 속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처한 순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종살이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스러운 역사를 다시금 겪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박해와 고난 중에 처한 백성들의 그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로 결과된 것이든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등장한 것이든 간에 무슨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요? 분명 체념 속에서 자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사표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스라엘의 감정과 반응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자폭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항상 공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 중에 등장하는 선이라는 것, 또 좋고 행복한 사건들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악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일들은 사단의 손에서 비롯된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이교도들의 사고방식인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되고 선하고 좋은 일보다 악하고 부정적이고 또 나쁜 일들이 자꾸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악신이 선한 신을 승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좋은 신이 악신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가급적 많이 종교적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의 관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소개를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바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악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원리가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자존의 기능이 없습니다. 악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데 실패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악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 어떤 일도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 안에 등장하는 그 어떤 난관과 고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결코 무관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원론적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과는 완전히 상치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극렬하게 외쳐댔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으셨다.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나셨다. 자폭에 가까운 그러한 처지에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저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에 대한 생각은 지금 당하는 고통에, 고난에 희석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슴으로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외치지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과 불순종이 성전과 토지와 자유를 앗아간 재앙적 사건을 초래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이켜라. 끊임없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42장, 이사야 42장 23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의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총칭하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출발점, 그 근원이 뭐냐?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은 인간을 사랑하심의 그 기초가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완벽하더라, 이 완벽한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잘 관리하라, 이 축복을 주시지요. 어찌 보면은 육적인 축복일 수 있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적용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자와 관습과 습관은 십자가 아래에 다 묻어버린 존재들입니다. 내가 내 주인 삼질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주인을 삼으십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축복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 궁극적 원리의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고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하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의 성품과 속성과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목적과 뜻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면 가장 고귀한 속성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뱀이 인간에게 제기한 질문에서 등장하지요. 뱀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너에게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무료로 너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녀의 자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게 하신 이유를 너는 진작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력화를 끊임없이 도전해오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는 약속으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야말로 공짜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무료로 그의 인생에 축복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공짜라는 단어가 거슬리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의지와 내 도덕과 내 철학으로 거부하려 해도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강력적 은혜지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 세상 앞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공짜로 허락하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심은 너무나 완벽하고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종결이다. 그들의 형편, 조건과 자격과 무관하게 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묻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시내산 언약과 출애굽 사건은 어느 게 먼저 되어진 겁니까? 출애굽 사건이 먼저예요? 시내산 언약 사건이 먼저입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네.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후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공하시지요. 왜 출애굽 사건이 먼저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그들의 순종으로 애굽에서 빠져놓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거운 죄의 짐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때라야 비로소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 사건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구원을 낳지 못하지만 은혜로운 구원은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한 구원,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건과 어느 것이 앞설까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구원을 얻었고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구원이 임하자 여러분이 회개하였을까요?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이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잘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고 썩은 악취가 나는 냄새나는 존재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내가 벌거벗었는지 악취나는 존재인지 범죄한 죄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없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이 임하자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자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악한 인생이군요. 벌거벗었군요.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그 어부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지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없어요. 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구원과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는 상관없이 아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다시 한번 1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 운명은 결코 좌절과 고통 속에만 하나님이 방치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때로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행하고 던져지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악한 혼돈의 세력들 앞에 내동댕이 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물과 불 가운데로 오셔서 함께 거니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과 목적을 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로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3절부터 볼까요? 대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 마음을 두시는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것은 이집트도 스바도 구스왕국도 그보다 더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던지셨다는 사실.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은 그 어떠한 대가도 서슴없이 지불하신다라는 겁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문제겠느냐?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만큼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신 그 창조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불과 물 앞에 내어 던져주시고 모른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결단코 우리를 이 세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악한 혼돈의 세력들 앞에서 물과 불 가운데 비록 던짐을 당할 수는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침 삼킬 틈 없이 놓아두시지 아니하고 버려두시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런 부분에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지극히 무력합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혼돈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혈육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철옹성과 같은 세력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보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안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저들의 행복을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혈육을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능이 우리에게 전무합니다. 1982년도 영화입니다.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여우상을 수상한 메릴 스트립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소피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군에게 붙잡혀갑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감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에게 딸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 잔혹한 선택의 길이 놓여집니다. 독일 장교가 소피에게 찾아와서 두 아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선택한 아이를 깨스실로 보내겠다라는 거죠. 선택하지 아니한 아이는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딜을 합니다. 상상만 해도 심장이 녹아내릴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지옥 속에서 나약한 지성인 소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소피의 그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우리에게 절규하며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가겠는가?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일들이 왜 자꾸만 나에게만 등장하는 것일까? 이런 일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아우성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소피의 선택이 그러했듯이 운명 앞에서 인간은 조금이나마 덜 나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아무 쪽이나 택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삶은 그 순간적인 실수를 메꾸고 책임지기 위해서 인생을 또 바치지요. 그녀가 이 두 아이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홀로 살아남아 자신의 텅 빈 공허한 삶과 그 눈빛이 그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햇볕 아래서 꾸역꾸역 누추하게 남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형벌로 그녀 앞에 또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사실. 만약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 두 아이처럼 둘 중에 하나처럼 물과 불 가운데로 던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상황에서 도망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지경에 빠져 헤매이고 고통 중에 신음할지라도 그 가운데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와 어깨동무를 하시며 우리의 손을 끝까지 굳건히 잡아주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끄집어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지금도 은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강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 소유를 탐할 수 있거나 파기시킬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호흡이 멈춘 그날까지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호와의 불꽃 같은 시선이 늘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그 어떤 곳에도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확인하시고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자족과 소망 가운데 힘차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별로 나니 너는 내 것이기에 그 어떠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운 세력이 너를 침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너와 함께 거할 것이고 거닐 것이고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각인하고 감사 속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소망 중에 찬송과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